예, 반갑습니다. 열린윤리학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전부 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 강의에서 제가 여기 교안에 써여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간략히 짚어가는 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필기를 하시고, 이제 집에서 자기 정리를 해보시면은, 교안을 보면은, 아, 그때 무슨 이야기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테니까, 필기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면 홈페이지에도 또 올려주시고, 그리고, 맛보기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깊은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은 2강부터, 2, 3, 4강, 드워킹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란 책을 가지고 한번 진하게 공부를 해볼 텐데, 강독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다음번에 오실 때에 다음번에 2강부터 이제 들으시려면은 그 책을 사셔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각 글에 문단이 있죠, 문단. 문단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앞에 이제 글이 두 칸씩 이렇게 들어가서 문단이 있죠. 요 문단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매기세요. 1, 2, 3. 번호가 언제 끝나냐면은 한 장이 끝날 때마다 1장, 2장, 3장에서 7장까지 있나 이런데, 한 장이 끝날 때까지 번호를 이렇게 매겨서 뭐 보통 70에서 한120 사이로 번호가 끝나요.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은 이제 같이 읽어갈 때 빨리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 몇째 줄입니다 이러면 그 몇째 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그 책을 3등분을 해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꼭 번호를 매기시고, 번호 매기는데 원칙은 모든 문단에는 번호를 매긴다. 하지만 인용문단 이렇게 해가지고 몇칸더 들어간 인용문단 있죠. 그 인용문단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드워킹이 남의 글이나 자기 책, 다른 책그 인용해서 붙인 데는 문단 번호를 안 붙이는 식으로 해서 그것만 준비해 오시면 되고, 따로 먼저 읽고 오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그 자유주의적 편등 39,000원을 낼 어떤 자신이 없다. 그래도 교환이 나갈 테니까 그 교환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깊이 이해하시려면은 책을 사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그 자기 의문도 해결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글쓸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규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규범의 본질이 무엇인가 해서 이제 부딪히는 게, 다른 사람에게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 스스로 의문이 드는 것도 있고, 과연 이 규범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논리가 이제 상대주의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예전부터 상대주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을 띠고 사람들을 괴롭혀 왔죠. 그래서 그 상대주의의 바다에 한번 빠지면 모든 것을 회의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매우 시니컬하게 변하게 되는데, 상대주의에서 윤리란 존재하는가, 이 질문 자체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리 자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실존적 상황에서 윤리가 실제로 요청되느냐 요청되지 않느냐, 그두 가지로 질문을 해서 이 질문을 버리고, 이 존재의 질문 자체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윤리라는 것은 규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명제랑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명제를 보통 탐구하는 그런 질문 방식으로서 규범 구조를 탐구하려면은 보통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대주의자들 논리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시대에 따라서 윤리가 다르고 국가에 따라서 윤리가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 윤리가 다르다 이런 말들은 그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윤리는 상대주의적이어야 한다 혹은 상대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다르게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다르다라는 것까지 논리 비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 비약을 해놓고 어떤 상대주의적 논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는 우리 인간은 모든 실존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도 존재가 본질에서 선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존재가 이유에 선행하고 본질에 선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규칙에 합의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도 이제 동물과 공통되는 점이 많죠. 그래서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자기 의사를 관찰시키고 혹은 직접적으로 폭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힘 간의 균형에 의해서 타협을 하는 식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예를 들어서 노사간 타협이다, 노사간 문제 해결이다 이런 것은 힘대 힘의 해결로 가는 것이지 어떤 규범적인 대안이 있다. 그래서 이걸 관찰하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일단 그런 실존적으로 무제한의 가능성 속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윤리가 힘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힘으로 어떤 때는 힘으로 해결하고 어떤 때는 의사소통한다는 것이 일관성이었기 때문에 정치 공간에서 일관되게 의사소통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소통의 근거가 될수 있는 합당한 논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그런 거 논거가 되는 게 바로 윤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의사소통의 기준이 되는 거, 힘이 아닌 의사소통의 기준이 되는 거, 이제 윤리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윤리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첫 번째는 힘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폭력을 등 뒤에 총을 들이대고 있지 않더라도 힘으로 어떤 것을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강제시킬 수 있다면 그건 윤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충이라는 어떤 덕목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충을 구체적으로 행동 준거로서 실현시키는 그 행위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과연 이 행위 규칙들이 윤리의 본질적 속성을 갖춘 그런 윤리였는가, 아니면은 단순히 힘의 세부적 발현 양식이었는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힘의 세부적 발현 양식이었으면, 그거는 우리가 의사소통의 준거로서 쓸수 있는 윤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면은, 첫 번째로 보편화 가능해야 된다. 너는 지키되 나는 지키지 않겠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다.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나만 빼놓고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20세 이전에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코가 잘생긴 사람 빼놓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화 가능성, 어떤 특이한 특성을 가진 도덕적으로 무관한 어떤 특이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특권화하고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보편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각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평등한 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규칙들이 많은 것들이 보편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성애를 해야 한다라는 규칙은 누구에게나 적용. 너만 이성애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 나도 이성애만 하겠다. 이런 규칙은 보편화 가능하긴 하죠. 그렇지만 평등한 배려 위에는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적 취향이 동성애인 사람은 그런 규칙 하에서 평등하게 배려받고 있지 못하죠. 그 규칙을 지킨다면 그것은 자신의 평등한 배려 위에서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인 이성애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힘의 규칙, 힘의 발현 양식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를 제약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윤리의 본질적 속성은 힘이 아니다라는 것에부터 이두 가지 보편화 가능 평등한 배려의 원칙이 나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성을 맷돌에 갈듯이 잘 갈아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같이 탐구해봐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대주의자를 만났을 때 아주 그 상대주의자의 페이스에 끌려들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넘어섰다고 볼수 있죠. 맨 처음에 우리는 윤리가 자연적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 문제라는 것을 적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실존적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죠. 부정하지 않고 그런 실존적 가능성 중에서도 폭력에 의하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 의사소통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중구난 방식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다 같이 합당하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힘이 아닌 근거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때그 규칙은 힘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보편화 가능하고 평등한 배려의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상대주의자와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봤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사람들이 공리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가 매우 직관적으로 호소력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좀 공리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우석 사태 때그 이런 어떤 국면 중에서 이런 국면이 있었죠. 아직까지 이 사람이 논문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PD 수첩이 논문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검증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황우석 교수가 절대 논문 조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사소한 논문 조작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걸 지금 검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좋다. 이렇게 20대 설문조사를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박정희의 과오를 지적하게 되면은, 그 당시 이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필연적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그 사람이 수구 꼴통이어서가 아니고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다수 대중들의 경제적인 수준 높은 경제 수준의 확률을 위해서 그 당시에 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과다한 노동과 불결한 어떤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죽어가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자유를 빼앗겨서 감옥에서 죽든지 그것은 불가피한 희생이었다 이런 것이 다 공리주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애국주의, 수구 꼴통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 중에 많은 곳에 공리주의적 사고가 숨어 있어요. 또 보통 이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입에 올리는 게 님비 현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막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걸 유치하는 걸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고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공리주의적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쟁점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는 왜 그런 그따위로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보통 차근차근 설명하듯이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아, 내가 보기에 너의 생각은 공리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다. 공리주의가 19세기에는 아주 날렸고, 20세기에도 아주 수많은 석학들도 계속 공리주의를 믿고 있는데, 네가 공리주의인 것 같은데 맞느냐? 그러면 상대방이 맞다 그러면은 일단 그 기선을 좀 제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그 규범을 채택했을 때 나타난 많은 어려움들을 좀 찔러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리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방 공리주의자에게 그 난점을 드러내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당신은 공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데 공리 계산을 할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당신이 양적 쾌락 공리주의자냐? 아니면 질적 쾌락 공리주의자냐? 혹은 다원 공리주의자냐? 선호 공리주의자냐? 이렇게 이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벤담 같은 게 양적 쾌락 공리주의자죠. 그래서 압적놀이나 시작이나 많은 쾌락을 준다면은 그 질적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쾌락들을 많이 산출하는 행위가 가장 옳은 행위다. 근데 이 쾌락 공리주의에서 현대 이제 언어 철학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쾌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공통된 실제를 지칭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한 실제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사람들이 욕구하는 행위들을 나열해놓고 거기에 쾌락이 있다고 의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쾌락감이라는 감각은 독립적으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쾌락을 주는 활동이라고 했을 때그 많은 활동들이 사실은 가족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쾌락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떼어내는 그런 쾌락 개념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쾌락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어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양적 쾌락주의자에게는 네가 공리주의를 윤리 구조의 제일 원리로 받아들인 데는 혹시 그런 언어의 함정에 빠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냐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리주의는 옳고 그름을 정하기 이전에 쾌락을 계산해야 되죠. 그럼 옳고 그름을 계산하기 이전에 쾌락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반성적인 도덕적 성찰에 비추어서 좀 황당한 것들. 예를 들어서 사디스트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디스트는 아무나 납치해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은 그 사디스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하여 일단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계산하고. 그다음 사디스트의 쾌락을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총합을 구한 다음에 아 그래서 사디스트의 행위는 옳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애초에 이 사디스트의 쾌락을 왜 고려를 해야 되느냐는 어떤 문제죠. 그래서 과연 그 윤리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이렇게 얼핏 보기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매우 부당하게 보이는 사람의 욕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만약에 사디스트가 매우 특이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서 그 쾌락감이 거의 뭐 엑스터시에 이른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을 막 때리는데. 그래서 뭐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사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때리는 맞는 사람은 조금 아프고 그 사람이 얻는 황홀감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그 지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한번 때릴 때마다 항상 세계에는 쾌락이 고통보다 더 많이 산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는 옳은 게 돼버리는데, 과연 옳고 그름이 이런 정신병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 나는 양적 공리주의자 아니다. 나 질적 공리주의자다. 그,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지 않았냐. 배부른 바보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윤리 교과서에서는 그두 문장을 싹 줄여가지고, 소크라테스랑 돼지랑 바로 비교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랑 바보랑 비교가 되는 거고, 돼지랑 사람이랑. 소크라테스, 왜 내가 갑자기 돼지랑 바로 직면해야 되느냐. 계급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나는 그런 미래 공리주의자다. 이렇게 하는데, 미리 그 질적으로 고차적인 쾌락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먼저 저차적인 쾌락이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질적 그런 충족된 상태에서 고차적인 쾌락, 뭐 시를 쓴다든지 존 스튜어트 밀처럼 어떤 사회 봉사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리따운 남의 부인과 함께 여성 해방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매우 우선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질적 쾌락들이 우선한다는 것을 공리 계산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실제로 밀도 먼저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충족돼야 된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먹는 것과 어떤 지적인 충족 간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밀은 두 가지 다 경험해본 사람이면 다 파브르처럼 빵보다는 곤충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보편 타당한 어떤 경험적 진술인지 의문이 있죠. 그리고 질적 쾌락주의는, 일단 질적으로 다른 것 사이에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같이 계산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원 공리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 나 다원 공리주의 하겠다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한다면은, 다원 공리주의는 이제 공리 계산을 포기한 거 아니냐. 대표적인 다원 공리주의자가 무어라는 그 천재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우정,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어떤 사회에 대한 봉사심,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굿, 즉 선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 활동일수록 공리가 늘어나고 그만큼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어는 똑똑했기 때문에 그 벤담이 말한 양적 쾌락주의의 어떤 언어적 감정을 자기가 아무리 분석해보건대 이 우정이랑 사랑이랑 공통되는 쾌락감이라는 것이 사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더 분석되지 않는 그런 선이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공리 계산이 되겠네.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다루는, 공리주의로서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우정하고 사랑하고 충돌해버리면은, 과연 두 개가 통약 불가능한데, 어떻게 정할 거냐? 그래서 그 원빈이 나온 CF 선전처럼 다원 공리주의자는 심각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후생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게 선호공리주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도 안 되고 제가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돼서 일반적인 비판을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선호라는 것을 많이 충족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선호공리주의인데, 그래서, 뭐, 양적, 질적, 다원, 이런 굿, 혹은 쾌락의 개념을 선험적으로 전제 안 해도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 공통된 쾌락의 존재 입증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사람들이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주는 행위일수록, 공리를 많이 생산하는 행위고, 그래서 옳은 행위다라는 건데, 이 비공리적 욕구의 존재, 그러니까 유틸리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종교가 신실한 사람은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자기 자신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금욕하지 못했다. 나의 등을 채찍으로 맞고 싶어. 이래서 막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그 채찍으로 과감하게 때릴수록 그 제도 내, 문화 내에서는 매우 용감한 사람으로 되는데, 그런 비공리적 욕구의 존재. 나는 금욕하고 싶다.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 그 자체로 합당하지만 비공리적인 욕구의 존재가 있고, 또한 불합리한 욕구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뭐 남에게 해가 되거나 이런 욕구도 일단 계산에 넣는다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비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비개인적 선호는 나중에 자유주의 평등하면은 같이 공부할 거지만은 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대한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성애자인데 다른 사람도 이성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비개인적 선호인데, 이 비개인적 선호를 계산에 넣는 걸 무제한적인 공리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사회가 이성애를 옳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욕구까지 고려해 버리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이미 옳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카운팅되기 때문에, 드워킹 같은 사람은 이걸 더블 카운팅이다. 왜 이중 계산하느냐. 그래서 이런 비개인적 선호까지 고려하는 공리주의는 천박한 공리주의다. 공리주의의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반박이 있습니다. 비개인적 선호와 개인적 선호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그두 가지를 각각 계산했는데 어떻게 더블 카운팅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블 카운팅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래야지 선호 공리주의를 더깔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너무 천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욕구는 특정한 사회와 가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객관적인 보편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그 과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뭐 세뇌당해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욕구 대안들 중에 일부는 어떤 체제의 교묘한 어떤 질서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공산당 선언을 원전으로 한번 읽고 싶다 이런 욕구로 가질 수도 있었는데, 이 80년대 평범한 대학생은 뭐 가지지 못했다니. 80년대 더 읽고 싶었나? 아, 이거 예를 잘못 든것 같군요. 하여튼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그 쾌락 개념이나 이런 뭘 계산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공리주의 문제점이고, 해서 상대방이 공리주의자라고 하면 그럼 너는 어떤 공리주의자냐 물어보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찔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대립되는 것이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인데, 너는 그러면은 어떤 규칙을 지키면은 그 전체 사람들이 그 규칙을 지키면 사회에 제일 많은 쾌락을 내는 그런 공리주의를 택하느냐, 아니면은 행위 하나하나마다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공리가 가장 극대화되는 걸 택하느냐. 요거는 보통 우리 미시시피 주의 그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된 유명한 어떤 도덕적 사고 실험이 있죠. 어떤 사람이 백인 소녀가 흑인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됐는데, 그래서 그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 A를 잡았어요. 근데 진범은 아니었어요. 흑인 A를 잡았는데 진범은 아니었고, 이 A가 잡히기 전까지 엄청난 그 사적 린치가 흑인들한테 가해져서 백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린치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피해자 수가 막 부상 입은 사람이 50명 이상, 죽은 사람도 또 2명이 나오고, 이 흑인을 죽은 린치를 간 백인들은 또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잡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배심원입니다. 배심원인데 이 흑인 A가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진범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과연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인가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은 이 백인들은 완전히 빡이 돌 겁니다. 안 그래도 이성이 상실됐는데, 아니 강간해서 무참히 살해했는데 무죄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일단 그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면은 일단 유죄 예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인 A가 풀려나면은 린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죠. 적어도 그런 것이 이때까지 이 배심원인 나의 경험상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규칙 공리주의자라면은 그래도 규칙은 사법의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규칙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것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행위 공리주의자는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 그래서 린치를 일단 잠재우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느 쪽이냐 물어본 다음에 아 나는 행위 공리주의자다. 그렇게 대답하면은 행위 공리주의자는 자기가 자신 행위 공리주의자로서 이런 의무가 있겠죠. 공리주의라는 어떤 윤리적 규범을 사람들에게 막 설파하고 다니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행동하라.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공리주의자라는 걸 밝히면은 그 어떤 거짓된 약속 안 지키기 혹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판결. 그래서 자신의 행동들의 사회적 근거가 다 잃게 된다는 거죠. 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하는 판결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그래서 실천을 할 때는 자기는 행위 공리주의자라는 걸 숨겨야 되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공리주의 교육을 시킬 때도 아주 비밀리에 그 비밀 결사를 짜가지고 시켜야 되고 사람들한테는 나 공리주의자 아니야. 그러면은 공리주의 전파는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모순성이라는 건 문턱의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않겠고 제가 나중에 보충 자료로서 인터넷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행위 공리주의 너무 이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규칙 공리주의로 갑니다. 그러면은 너는 공리주의를 택한다 해놓고 공리 위에 다른 어떠한 윤리적인 그 명제 어떤 명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왜 어떤 규칙을 갖다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이 지금 이 행위를 할 때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가 다른 건데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느냐? 규칙의 맹신이고 하나의 물신하고 그 공리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규칙 공리주의로 가든 행위 공리주의로 하든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비판의 그물을 쳐놓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요거는 이때까지 이제 기선제압이었고 일반적인 공리주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릴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최대 다수의 원리와 최대 행복의 원리는 서로 상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수에게 아주 극악한 고통을 주면서 다수가 아주 미약하나마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노예들끼리 결투를 시켜서 얼마나 많은 수만 관중들이 아주 주말을 즐겁게 보낸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최대 행복의 원리. 왕이라는 특권자가 있는데, 이 왕이 즐겁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꼬챙이로 푹푹 찔러본다든지, 하여튼 어떤 사소한 괴로움을 전 국민에게 자꾸 준다. 아니면은 어떤 이익 집단이 있는데 그 이익 집단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그 독과점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비용이 한 50원씩 든다.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최대 행복의 원리. 그래서 최대 다수 원리, 최대 행복의 원리 조정이 필요한데 이 조정자가 사실 공리주의 원칙 내에는 내재해 있지 않다는 거죠. 다른 어떤 분배의 원리나 다른 윤리학적 원리를 끌고 나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걸 탁 지적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리주의에 특유하게 더 문제되는 문제라서 오름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죠. 공리주의에 따르면은 제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자, 공리의 극대화라는 측면에 제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결국 옳은 것인데, 제일 좋은 결과를 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 대안들을 비교함으로써 알겠죠. 근데 뭘 실제로 하기 전에는, 어떤 대안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지를 잠정적으로밖에 알수 없죠. 그럼 했으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선택되지 않은 대안들이 실제로 실행된 대안보다 적은 공리밖에 낼수 없었을 것인가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옳음의 지위라는 게 우리가 옳고 그르고를 먼저 정한 다음에 사회 정책을 내서 아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보고 나서 이게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뭐 끝까지 알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의제를 해버리죠. 심리적으로 손쉽게 의제를 해버려서 그게 인마 딱 보면 모르냐? 제일 공리를 제일 극대화하는 기회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먹구구식 공리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후생경제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의 지배적인 원리에 지배되는 정치 과정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주먹구구식 공리주의에 지금도 지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 공리주의를 하는 사람은 박정희의 개발 독재, 정치 자유의 탄압, 그리고 노동 인권의 보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공리주의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하면 그 대안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선택지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안 선택지들은 앞으로 영원히 실행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결국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현존 지배 상태를 정당화하는 기능주의적 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IMF 때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면서 엄청난 비정규직을 양산했는데 그게 IMF를 극복하는 방법이었고 그게 결국에는 다들한테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를 뭐 반박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리주의가 윤리학으로서 매우 불안정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리주의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효용을 계산해서 이걸 효용 함수의 합으로써 사회 효용 함수를 구성하고 그 사회 효용 함수 가장 극대화하는 그런 규칙을 택하게 되는데 옆에 보면은 세로로 봤을 때 세로로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어떤 사회는 18, 9 이렇게 ABC라는 사람인데 18, 9씩 효용이 있고 을이라는 사회는 ABC가 21, 5, 4 이렇게 먹는. 근데 다 합하면은 이 을이라는 사회, 21, 5, 4 이렇게 먹는 사회가 더 전체의 효용이 크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 을이라는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겠는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의 어떤 반성적인 도덕적 성찰에 어긋나는 반증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를 극복하려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개인 간 효용 함수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필요하죠. 정신병자도 없고, 뭐 특이하게 안빈낙도 하는 사람도 없고, 사문들은 다 극이서 극이고, 다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 돈으로 다 계산이 되고, 근데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구성할 때, 한계 효용 체감의 그 곡선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것은 역시 또 공리주의 외부에 있는 어떤 원칙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기울기에 따라서 방금 보았던 갑이라는 사회가 을이라는 사회보다 공리주의적으로 옳고 그르냐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리주의가 과연 그 독립적인 분배의 윤리로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겠죠. 이는 사실상 공리 원칙 외에 새로운 평등의 법칙을 가져오는 것이면서도 그 근거를 엄밀하게 대지 않는 거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어떤 막연한 말로. 그리고 이제 이 공리 계산을 할때 공평한 관망자라는 걸 도입해요. 그래서 사디스트 선생의 입장이도 돼보고 맞는 학생의 입장도 돼보고 다 내가 이렇게 다 되어봐서 마치 에반게리온의 자아가 막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다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어봐서 내가 이 공평한 관망자로서 가장 사회 전체적으로 총자의 입장에서 가장 극대화하는 공리주의를 규칙이나 행위를 선택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개성이나 권리 자체가 소중하게 다뤄지잖아. 그래서 롤즈가 뭘 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신뢰할 만한 윤리적인 지렛대는 개인 간 구분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고 삶과 경험의 개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들의 권리가 소중히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디스트의 쾌락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다수 그 공평한 관망자라면 아무래도 그 다수의 몸에 많이 들락날락 해보니까 다수의 입장에 더 많이 물들겠죠. 소수자의 자율성과 개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무엇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숫자의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지위 불안정성인데, 공리주의에서는 자유가 다른 선과 호환 가능한 가치 일종이 되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든지 행동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굳건한 지위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우연한 공리 계산의 과정에 의해서만. 예를 들어서 집회의 자유. 맨날 집회하면은 시끄럽고 교통 막히고 주위 사람들 장사도 안 되고 아주 죽음인데, 그왜 집회를 못하게 하자 그러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리주의 내에서 극복하려면 집회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윤리학 내에서 입증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겠죠. 자, 이것으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리주의랑 만만한 어떤 규범 윤리학은 아니에요. 만만한 윤리학은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현대 공리주의자들 여러 가지 저서들을 보고 그 저서들에 대해서 비판한 또 정의론의 입장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공리주의자들 에 대응할 때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래 노트에 좀잘 적어 놨다가 혹시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고 그냥 하나하나 같이 검토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